오늘 저녁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지난 1, 2월 동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기도로 투자한 선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목포, 장흥, 통영, 국내는 이렇게 다녀왔고요. 국외는 캄보디아, 대만, 미얀마, 일본, 또 시리아까지. 시리아는 우리가 친히 가진 않았지만 거기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난민들에게 모포가 한 5,000장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그 현장에 우리 교회 팀들이 몇 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 팀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적인 보고 말고 정말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를 보고하는 각 팀별로 5분짜리 보고를 좀 듣고 또 그 은혜를 공유하고 감사하면서 또 3월에 캠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또 이상하게 아침부터 목이 좀 이렇게 잠겨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5분 전후로 해서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아주 임팩트 있게 또 은혜롭게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했던 그 현장을 잘 전달하는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계신가요? 준비됐나? 네, 한 분씩 나오십시오. 통영 나오십시오. 통영 제일 첫 번째 팀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통영 선교. 네. 통영 선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선교였습니다. 그 한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23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퇴임을 한 2, 3년 앞두고 계신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면 4명, 5명이에요. 많이 오시면 5명, 적게 오시면 4명. 그리고 성도분들이 다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품고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도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수요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3.1교회 청년들이 왔을 때. 그런데 몇 번을 연계를 했지만 부탁을 잘 못한 겁니다. 이번에 용기를 내셔서 저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수요예배를 좀 같이 드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신청을 안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청을 해서 이제 사연을 듣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요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성도분들에게 또 일일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한다고 오라고. 물론 성도분들은 한 분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수요예배를 하신 거예요. 그 자체로 목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감격해하고 위로를 받으시는지 그 얘기를 또 간증으로 전해왔습니다. 말잔치에 물론 이제 모두 다 영접하고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이 통영선교는 그 개교회마다 작은 교회들마다 우리를 통한 참 부족하잖아요. 가서 앉아있는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그런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위로가 있는 선교입니다. 그 가면 이제 축호전도를 하죠. 그런데 축호전도를 할 때에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 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 어르신은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버림을 받았는데 자식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교회 청년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구구절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가서 그 얘기를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어르신이 복음을 듣고 계속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히려 또 청년이 감동을 받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이웃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번에 또 3.1 청년 선교를 통해서 그 어떤 분의 오랫동안 기도를 받은 그 분이 예수님을 축구전도를 통해 영접하는 이런 정말 복음의 위로가 가득한 선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연계 가운데 부흥의 열매를 목도하는 선교였습니다. 사천에 있는 이제 사천 성안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제 2007년 겨울부터 여섯 번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스토리가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또 우리가 저수지로 매달 30만 원씩 후원하고 또 매주 저희가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 이 교회가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 불이 났었어요. 교회당이 상가 건물에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상가 건물에 두 개 층을 사용했는데요. 아래층은 교회당, 작은 상가 건물에 위층은 사택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아래층 교회당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완전히 소실되고 다행히 그 위층의 사택은 한 4분의 1? 뭐 이 정도만 불에 탔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목사님을 붙들었던 게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소명입니다. 아이들이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 전도를 통해 아이들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셨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저수지 교회로 탐방할 때 방문할 때도 그 요일이 수요일인가 뭐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몇 분 여자분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이제 교회로 전도하러 나간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초신자로 오셨다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서 열심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됐느냐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구심점으로 불이 붙은 겁니다.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요. 어린이들이 20명이었는데 40명으로 두 배 부흥을 했습니다. 정말 그 한 명 한 명 어린이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통영 사천 이런 데 가면 큰 교회도요. 주일학교 인원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어린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특별히 그 목사님이 최근에 또 교회 건물을 또 이제 그 성도들이 늘고 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또 잘 돼서 정말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주일학교를 그 땅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꾸준한 연계 가운데 이 부흥의 열매를 함께 목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기억이 나는 건 여기에 어떤 이 한 이제 팀장이 있었는데 저희 팀입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 이번에 통영 선교 뭐 다른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힘드셨죠. 선교 대원들 모집하느라고. 근데 이 교회 팀장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간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팀장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놓고 팀 모임 때 그냥 선포해버린 겁니다. 아무개 자매가 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선교 대원이 뭐 대여섯 명 모였는데. 첫날, 둘째 날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옵션이에요,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색하지 아니하고 이 학생인데요, 30기인데 정말 은혜롭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때가 좋고 또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간증이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나 그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특별히 또 반응이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선교였습니다. 선교 쉽게 가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던 분이 누구냐면 이제 100일 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간사님이신데 이제 거기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아니 그 100일 된 아이가 있어서 이제 내가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복잡한 심정이 말씀으로 단순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가자. 아내에게 선포했답니다. 가겠다. 근데 아내도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도 만나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가길래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인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마음먹은 이후에 이 팀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팀마다. 그래서 자기는 아기 데리고 100일 된 아이가 가겠다 선포했답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팀원들이 12명이나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간증이 뭐냐면 거제 덕곡교회였는데요. 여기 어떤 할머니 성도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 교회 지금 성도님이신데요. 예전에는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안 믿을 때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전도하다가 참 안타깝지만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불현듯 죽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 전한 복음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 복음을 기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할머니의 스토리와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대원들이 자기들도 나름 어렵게 순종해서 왔는데 오히려 보니까 더 큰 열정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 그리고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거죠. 이런 간증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순종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특별히 집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 귀한 선교였습니다. 통영선교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특별히 통영선교대원 헌신해주신 모든 선교대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포선교 담당 교육자 이명지 목사입니다. 목포선교회에 대해서는 본부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목포선교 시작했을 때 목포에 있는 낙원교회에서 본부교회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포 상리교회로 10년 동안 본부교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본부교회를 사용하던 상리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본부교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제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1차 선교였고요. 그래서 이제 12차 목포 선교의 본부교회를 빨리 정해야 되는 그때 또 마침 담임 목사님도 암 계신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때 우리 3.1교회를 받아준 교회가 목포 주안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상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인데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교회를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한 350명 정도 목포선교회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3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백동조 목사님께서 두 번 정도 우리 3.1교회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목포선교 오면 무조건 사랑의 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포 주안교회 형편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500명의 선교대원을 수용하기에는 장소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포 사랑의 교회로 이렇게 본부교회를 또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3차 우리 목포 선교는 백동주 목사님 심우하시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500명의 선교대원들이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목포 담당 교육자로 준비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내년에 더 큰 꿈과 사모함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날짜를 1월 13일로 미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월화는 백동조 목사님이 집회하시고 수목은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집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와 함께 목포 전체의 어떤 그런 부흥의 바람, 역사가 2014년에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사모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목포 선교 잊지 마세요. 네, 벌써 다 목포로 마음 정하셨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장 선교를 담당한 김현민 목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애 키워 보셨습니까?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는 육아 전문가인데요. 애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제가 다짐을 하거든요. 애 둘 이상 키우는 엄마는 절대로 정지하지 말자. 엄마들은 정자가 아니라 존경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만큼 애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선교대원 600명 중에 70명이 한 살, 두 살 정도 되는 아기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살짜리 아기를 등에 업고 두 살짜리 아기는 유모차에 태우고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간증이 되었고 몸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애 셋씩 낳아서 다 애들과 함께 선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생각이 안 나네. 저희 본부교회가 원래 부성 중앙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신천지에 매각됐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는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 들어가는 장소에 600명 들어가면 썰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400명 들어가는 곳에 600명 들어가면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선교대원 전체들에게 거의 하나같이 말을 하는 건데, 선교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장흥 선교대원들은 다 알 겁니다. 하나같이 대답하는데,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이었거든요. 집회 때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 기도회를 하는데, 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만에 눈물 한번 흘려봤거든요. 기도하면서 울린 적이 있는데, 설교 듣다가는 이제 잘 안 울잖아요. 네, 그때 그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때 영적인 기류가 확 변하더라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대원들 표정이 변화되고요. 그 이후에 선교 정말 쉽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저희 선교대원 저희 진에서 20명 보낸 팀이 있거든요. 근데 연계교회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오냐? 10명만 오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갔죠? 미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냐, 너희들은? 우리는 많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증거했죠. 목사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거기는 이제 기도 많이 할 필요 없다. 나는 수요예배 20분 만에 끝낸다. 이러시더라고요. 순종하면서 그 남는 시간 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복음과 함께 그 찬송의 메시지에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메솔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급받은 생명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 본질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제가 중동부 사역자 3년 정도 하면서 새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90%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10년 지난 이후에 열매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씨 뿌린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으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 가운데 비상하게 간섭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뿌린 씨앗부터 거두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
예, 군선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선교는 선교 일정상 다른 선교를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100m를 죽도록 뛰고 나서 50m를 더 뛰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선교 대원들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군선교는 마지막 선교이기도 하고 일정상 마지막 선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캠전이 시작할 때 출발하기 때문에 다 선교 끝났다고 말했을 때 출발했던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소 소외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선교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14차 만에 처음 소초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이번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군선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는 잘 아시겠지만 초청남, 그러니까 초신자, 청년, 남자를 전도하러 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보다도 야성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오표 선교회는 거의 다가 거의 100%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대학생들을 살리겠다고 했을 때 군선교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선교는 꼭 해야 되는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 군선교를 갈 때에 우리들로 오라고 하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왜 GOP 군선교인가? 제가 GOP는 그 민간인 출입 통제이기 때문에 자주 드러나는 것을 자제를 했었는데 오늘 이런 길을 주셨으니까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이 바로 GOP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기도 지역, 경기도 같이 밋밋한 지형으로는 안 가고 가장 험난한 지역, 1500m 이상 올라가는 그런 지역으로만 찾아갔습니다. 제가 양구에서 양구라는 지역, 24단 지역인데 거기서 소회장을 한 것도 있지만 거기 가보면 정말 불쌍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여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목마른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3.1교회 국내 전략상 우리 군선교는 북방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3.1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선교는 북방을 담당하는 선교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군선교가 초코파이 하나나 아니면 위운품 하나로 그들의 마음을 녹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군선교만큼 어려운 선교가 없습니다. 요즘은 종교 편향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전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는 선교가 바로 군선교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지혜와 집중력이 필요한 선교가 바로 군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선교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선교로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 청년들 중에서도 군대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아마 구원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의 마지막 기회. 그들이 대학생들 다른 학교나 사회 나가면 그런 앉혀놓고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복음의 기회가 바로 군선교육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면 이런 곳은 누구도 오지 않는데 찾아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힘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런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가 바로 군선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는 북한 핵실험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취임 때문에 가장 연계가 어려웠던 선교입니다. 사실 군선교에서 중요한 것이 연계거든요. 연계. GOP 군선교 특히. 그쪽은 지휘관님의 허락과 군목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선교이기 때문에 연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북핵 핵실험과 이런 일 때문에 연계가 대부분 끊겼어요. 끊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구에 있는 그 사단장님이 처음에는 마음문을 안 내셨는데 네 번째 가니까 너무 마음문을 여셔서 감히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심을 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생각해보면 우리 삼일교회 선교 전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고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우리와 주로 가지만 을같이 선교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로 가면 밥을 대접하러 주거나 아니면 뭘 선물 준다 해도 우리는 다 사양을 하잖아요. 그런 배려하는 선교 전략이 그 사장님 보기에도 믿지 않는 사장님 보기에도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전략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가서 그냥 부대 상황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대 상황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마음 문이 열어지고 사실 군선교가 더 잘 되려면 이제 보니까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도 이제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해도 많았죠. 여러분들 군선교 간다고 하면 거기 뭐 자매들이 가기만 하면 되는 선교가 아닌가 그런 핍박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교육자님은 캠전하려 되는데 왜 군선교 가야 되나 그 눈치도 주는 진장님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는 어린 자매만 가는 선교도 아니고 오히려 좀 이렇게 누나들이 가면 누나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고 형제들 친구들이 없으면 안 되는 선교입니다. 형제들이 물품도 날라야 되지만 미용품도 날라야 되지만 우리 간부 선교 그리고 행정병에 있는 행정실에 있는 많은 장면들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형제들도 반드시 가야 되는 선교이고요. 여러분들이 군선교를 꼭 가시면 좋겠고 걸그룹 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가지는 분도 계시던데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근데 이제 걸그룹 대사는 안 합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접종을 맞는다는 게 너무 부족해서 지금은 이제 군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가. 우리 자매들이 멋진 사나이 군가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랜 고민과 기도와 피드백과 평가로 이렇게까지 나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때 군선교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묵묵히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군선교에 동참했던 많은 우리 선교대원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형제님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받으신 분들은 군선교에 빚진 분들입니다.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지금 현재도 우리 여초연상 교회 여자들이 많아지는데 군선교 안 하면 10년 후에 신부감이 없습니다. 군선교 안 하면 배우자가 없어요. 군선교 해야 돼요. 군선교. 군선교에서 연하 장교와 결혼한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 군선교는 그러므로 군선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군선교를 만들 군 GUP를 있게 하실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기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삼일교회 모두가 동참하셔서 군선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군선교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잠재우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도권 선교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준비팀에서 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선교 대원들께서 각각 지역마다 다 찾아가셔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 두 주간의 수도권 선교 기간 동안에 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산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개척한 지 14개월 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좀 젊은 분이셨는데 14개월 동안 우리 수도권 선교팀에서 두 번 방문을 했는데 그 두 번의 방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수도권 선교는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찾아오는 그 방문을 통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이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번 금요일에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직장들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었는데 금요기도회가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전혀 없었고 우리 선교팀만 한두 명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20여 년 정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을 때 제가 9살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 학생들은 저와 제 동생밖에 앉아 있지 않았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전체 초등학생의 절반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주시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그 상황들을 돌아볼 때 목사님 한 분이 아이들 두 명을 놓고 개척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5년, 6년 지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흥되어지고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 상황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헌신해주는 선생님이 없다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수고해주신다면 이 수도권 지역에 특히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해주신다면 이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크게 편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귀한 수도권 선교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는 27차였습니다. 특별히 간증하고 싶은 내용은 기도로 풀렸고 은혜로 채워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 선교 떠나기 전에 선교대원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만 해도 승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문제 있으면 기도로 풀자. 제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국인, 자기 일본 사람들은 먼저 통과시키고 외국인들은 돼지곱창처럼 세웁니다. 이렇게 줄줄. 느낌이 내가 돼지곱창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도 나오면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인가 잃어버렸어요. 밥 먹고 잃어버리고 차 마시다 잃어버리고 결국 놔두고 온 거죠.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잃어버리지? 일본 선교 27차에 걸쳤는데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제 신용길 목사님하고 또 나고야를 같이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집이 거기 숙소인데 이 전기장판을 깔아줬는데 제가 전기장판을 좀 못 쓰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냥 저 혼자 옷 입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어떤 분 같이 주무신 그 모 목사님은 전기장판 위에서 너무 덥다고 막 저 막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같이 자고. 근데 거기가 이제 먼지가 많아가지고 둘 다 막 호흡 곤란이 오고. 아, 이게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야, 선교대원의 은혜는 차지하고 나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거 큰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했던 메시지가 기억이 났어요. 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느니라. 너야 너 지금. 네가 지금 통째로 삼켜지고 있는 거야. 이불 속에 있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요. 마귀를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잠이 깊이 오더라고요. 3일 동안 그렇게 추운 데서 잤는데 아주 숙면을 취했어요. 그리고 밥맛이 도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맛에 은혜를 주셔서 뭘 먹어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키나와 가서는 또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뭐 설교를 계속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안 하던 설교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속으로 나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몸이 많이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고요. 아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아, 참 감사하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기도 중에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면, 좀 전도 열매를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뭐 공원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해변 전도를 잡아놓은 거예요. 겨울인데 가끔 일본 사람들이 해변에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만 그렇게 믿고 주변의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겨울에는 해변에 가도 아무도 없다. 그래도 그 목사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믿고 해변으로 갔어요. 갔더니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목사님 믿고 왔는데. 근데 바로 옆에서 벼룩시장이 열린 거예요. 해변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옆에 벼룩시장에 막 2, 3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딱 2시간 전도했는데 코리안 파티 때 거기 있는 사람 150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가 뭐 일본어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찌라시 돌리는 정도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곰방어 하는 정도인데, 아니 딱 이렇게 이게 전도하려고 찌라시 딱 돌, 아니 찌라시 전단지를 돌리면서 딱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부인이 있고, 부인이 일본 사람이고, 낳은 자식이 있어서 두 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한 타스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코리안 파티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카카오톡으로 어쩌다 이렇게 문자 좀 보내고 살살 달구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게 또 하나 이제 은혜가, 제가 오키나와 선교를 3년 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도받는 걸 좋아해서 불신자들도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거든요. 제가 속으로 불신자를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이제 언니가 동생을 데려온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나? 그래도 한번 기도는 해보자. 근데 성경에 사사로에 안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이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 모아놓고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3년 후에 제가 이제 이번에 오키나와 선교를 갔는데, 놀라운 건 그때 우리한테 기도받았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기도 뒤에. 영접한 뒤에 자기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도를 해서 할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님이 또 자기 할머님에게 복음 전도를 해서 할머님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또 자기 손자한테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3년 만에 3대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이건 내 일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성경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나는 뭐라 그러죠?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인간적인 연약한 믿음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로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그런 선교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가 27차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수고해준 동역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준비팀 부실한데, 제가 부실한데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역이 잘 됐고, 바라는 건 거기 현재 있는 일본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일본에 와서 복음 증거하고 사역도 하고 크게 집회도 한다. 뭐 엄청난 홀을 빌리고 뭐 경기장을 빌려서 사역도 하는데, 이렇게 삼일교회처럼 뿌리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해주는 교회는 없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의 사역을 계속 알리겠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신문에, 저번에는 우리 시장님이 저희를 만나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닌가,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바라는 건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가지면서 나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도와주십시오. 곧 망할 겁니다. 아유. 아니, 지진이 나고 방사능 때문에 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여름 선교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름 선교, 일본 선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만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현혜용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후원과 관심과 격려로 이번 34차 대만 선교를 평안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대만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진 띄울 수 있나요? 네. 저는 요걸 준비했습니다. 대만의 지금 부흥의 시기입니다. 2,400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한 2, 3%에 불과했던 대만이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6%까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불과하지만은 현저하게 대만의 타이베이,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는 지금 십자가가 세워진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부하고 남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대만으로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30에서 50년 더 빨리 복음을 접한 대만으로서는 큰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띄워주세요. 저는 가려고 십자가만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대만 선교에 대해서 기교를 부리지 않게 하십니다. 대만의 십자가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좀 더 이제 앞선 목사님들의 보고보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흐름에 대해서 대만 선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은 2015년도 이번에 방문했을 때 대만의 기독교 신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2015년도까지 대만의 복음화 효율을 15%까지 증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대만의 가정 해체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혼율과 낙태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소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2015년도까지 15,0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번에 이제 달 목사님이 처음 대만을 방문하셨고 그 일정상 남부에 있는 그 연계교회 목회자들과 잠깐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굵고 짧은 핵심적인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만의 목회자 여러분 한국의 부흥을 답습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많이 동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은 지금 십자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방금 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다가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로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세울수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역파장을 일으키는 흐름인데 그러면 대만에 지금 십자가가 늘어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와 대만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의 능력을 우리와 대만의 교회들로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가만히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밀, 생명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건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나의 열매로 맺혀 있어라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 삼일교회라는 열매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십자가에 대만교회라는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무성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만 선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선교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선교 대원들한테 가끔 이런 기도 제목과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 대원들한테 여러분 굳이 삼일교회가 아니어도 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걸 누구나 절실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강점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나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발광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빛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대만의 교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만 선교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한 해를 반년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내년도에는 꼭 참석하셨으면 같이 그 현장에 같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매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년도는 이제 대만 선교 20주년입니다. 벌써 35차 선교, 내년은 36차 선교죠. 특별한 또 시간적인 기념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듯이 계속해서 대만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셔서 이루시는 선교에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삼일교회에서 해외 선교랑 가장 관련 없을 것처럼 생긴 김성태 목사입니다. 네. 오늘 예수삼일 영상 제가 4부 때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영상에 레벨업하는 선교대원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미얀마 선교야말로 이제 신목사님 나오셔서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야말로 우리 삼일교회 선교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역에 은혜가 있고 그만큼 헌신이 큰 그런 선교입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 이번 사역지와 대상은 따옹지의 빠오족이었는데요. 감동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있죠. 선교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1년 내내 한 영혼 한 영혼 아이들의 이름을 사진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제이슨 집사님 그리고 교회에 왔다가 형편 때문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어린이를 붙잡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미영 간사님 그리고 미얀마 선교 담당 교육자에서 그 미얀마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신 안성건 목사님 떨리네요. 설교할 때보다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좀 부끄러워서 이런 분들의 그 스토리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미얀마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 헌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저는 지난 8차 동안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따라가서 제가 이번에 한 거는 약봉투 눌러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그 회충약 먹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전도팀이 딸기 모양 그 장바구니를 장만해서 이제 선물해 줬는데 그 딸기 모양 장바구니 이렇게 돌돌 말아주고 처음 가서 한 게 페인트 벗기는 일 이런 거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없고요. 그 저야말로 정말 이렇게 가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카톡방에 있는 52명의 그 미얀마 선교대원들 함께 간 사람들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사람도 감동하게 하시는 선교가 미얀마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미얀마 선교를 가서 미얀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네, 지난 8차 동안에 저 정도의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나를 거기다 심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제가 가기 전에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당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선교가 미얀마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 선교대원들 좀 자랑하고 싶고요.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가지 아닙니다. 이 선교대원들이 뭐 그냥 미얀마밖에 모른다 이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길래 막상 제가 선교대원들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그전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들이 최고의 선교대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다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그래서 조금이나마 습득한 선교대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불평하는 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호텔방에 가면 또 잘 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최고로 열악한 상황에 가도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고 다시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여러분들이 미얀마 선교대원들 보시면 뭐 제들끼리 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그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 선교 그냥 뭐 불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의 역사가 200년이나 됐습니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몇 대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꿋꿋이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과 성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그 헌신 때문에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동현 선교사님 글도 네이버에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폭격에 맞지 않으려고.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있는 데다가는 폭탄을 안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는 곳이 미얀마 땅입니다. 복음의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군선교 있지 않습니까? 근데 3.1교회에서 복음의 최전방을 경험할 수 있는 해외 선교가 바로 미얀마 선교입니다. 불모지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헌신하시면 안 됩니다. 3.1교회에서 유일하게 선교대원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헌신하면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당당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미얀마 선교도 동참하고 싶으시면 잘 준비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와 시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리아가 아니라 레바논이죠. 시리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시리아 국경까지 다녀왔습니다. 3.1교회 선교는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한 인내와 또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포함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6차가 되었습니다. 1차부터 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어떤 많은 그런 오해들이 있었냐면 캄보디아는 특정 뭐 달란트가 특별한 사람만 간다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6차 동안 다녀오면서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달란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우리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새 지역을 갔습니다. 새 지역을 가서 한 군데는 불교 학교가 세운 한 8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4일 동안 주일학교와 또 교육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그 말씀으로 작곡을 한 어떤 하나 곡이 있습니다. 사역리로 만드는. 작년에 그걸 가르쳐 오니까 그 아이들이 1년 내내 그 노래를 흥얼대고 다닌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뭐 캄보디아어로 이야기하는 걸 잘 모르지만 그렇게 흥얼대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 600명, 800명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킬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곳에 600명 마지막 날에 목사님 이 캄보디아로 동행하셨는데 한 16시간 통틀어서 한 16시간 정도 이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그 후에 그 마친 후에 이 꽃기둠이라는 지역을 가니까 그 마지막에 거기에는 사실 위생시설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600명의 어린 아이들을 전체를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머리를 감기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도 도와야 할 텐데 도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약간 길어줬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 이거는 좀 걸러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캄보디아 선교는 한국 교회가 망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한테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캄보디아의 지금 우물을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파줬답니다. 그렇지만 80% 이상이 우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선교는 명분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깔짝깔짝 해놓고 사진 찍고 우리 선교했다, 보여주기 위한 선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1교회와 여러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기를 앞으로 정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물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생수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정말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꽃기똥뿐만이 아니라 프레이노 또 우리가 갔던 그런 반티미 지역에는 제가 정말 감격스럽고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에 선교대원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는 형형들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곳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들으러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전에는 말씀을 증거하여도 변화되어지 않았던 그런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분명한 반응과 또 교회에 그런 어떤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84세 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생에 제일 기뻤던 때는 언제냐? 복음 증거하던 그런 선교의 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헌신하시고 또 뭐 대만뿐만이 아니라 저희 3.1교회 뭐 대만부터 쭉 다녀봤지만 일본부터 다 다녀왔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3.1교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3.1교회 하면 어떤 훌륭한 콘텐츠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이 되고 그런 정말 그 3.1교회야말로 이제 선교의 선봉에 서서 정말 영혼을 섬기는 교회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3.1교회에 우리 귀한 동역자로서 그 귀한 선교에 동참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사실은 의료 선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사들 또 약사들 여러분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있고 환경이 열리고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선교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갈 마음이 없으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섬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3.1교회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시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시리아 국경을 다녀왔습니다. 레바논을 경유해서 다녀왔습니다. 좀 마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라크와 또 리비아 같은 그런 내전이 있는 전쟁이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어쨌든 간에 많은 난민이 있었지만 해결이 빨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군과 유엔이 빨리 손을 썼고요. 그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 왜 그 미국과 유엔과 많은 나라들이 방치를 해놓냐면 마음 아픈 그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리비아와 이라크는요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고요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리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돈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시리아를 요번에 그 레바논을 방문하여서 우리 나원주 장로님, 이동혁 집사님, 우리 최은영 자매, 또 기아 대책 우리 간사들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6.25 저는 6.25를 겪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중에 이 북에서 내려온 남한의 피는 내려온 우리 집안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그쪽에 북쪽 예, 계시던 분들인데 피난 내려와서 여러분 군산을 통하여서 해남과 부산을 통하여 그런 얘기는 듣고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민으로서 괄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이 바로 그 상황에 있어요. 많은 여러 나라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나라 동맹부대 우리가 파견한 우리 유니필 동맹부대의 그 군인들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단체에게 연락을 해서 기아 대체 우리 집사님이시죠. 우리 주종범 팀장님에게 그 연락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이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에서 허락을 하셔서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곳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 군인들이 그런 일까지 하자면 어렵거든요. 많은 일들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헬기로 통하여서 또 우리가 헌금한 그것으로 담요와 여러 가지의 그런 물품을 통하여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레바논의 그 수도와 또 그 헤르멜 지역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꼭 우리가 저희 우리나라가 빚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꼭 빚을 갚아야 할 그런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사실은 구제라는 것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그런 어떤 재물을 돕는 그런 어떤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3시 넘어서 집에 도착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 제대로 보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 주일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만큼 이제 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사실은 보고도 못 드리고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선교 대원을 다시 해서 레바논 다시 그 난민 지역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꼭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그 난민촌을 갔을 때 어떤 다섯 명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12살 먹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시리아에서 유복하게 살던 그런 가정이에요. 전쟁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돼지우리도 못한 그 화장실도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비닐로 봉지에 이를 보고 밖에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 레바논 어떤 사람이 그 예쁘게 생겼다고 도와주겠다고 그 여자애를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양녀를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속에는 양녀를 삼는 게 아니라 성 노르개로 삼겠다라는 그런 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모든 시리아 남자들은요 지금까지 많은 그런 군인과 또 뭐 학살과 잡혀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자들끼리만 온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사실은 중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실 다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 저같이 거기는 따뜻할 거야 겨울이라도 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잠바를 두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상황이 어쩐지 모르는데 그 잠바를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입어도 더운 그런 잠바를 갖고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잠바 안 갖고 갔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곳에 지금 맨발로 서 있습니다. 다 부인병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사님께 제대로 제 서면으로는 작성을 했는데 10명의 선교대원들이 의사와 또 공연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목사님께 상황을 보고한 후에 이제는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금까지 많은 그런 뭐 통영 선교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선교, 우리 캄보디아 선교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선교라는 것이요 우리 컨텐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정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심의 문제고요. 그것을 포함한 복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만 갖고 계시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겨울 선교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우리 동역자들 수고하셨고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힘을 내서 우리 3.1교회 선교회 우리 동역자 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1교회 선교 화이팅입니다.
밤을 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더 보고할 내용이 많죠. 너무 은혜로운 또 몸으로 견뎌냈던 선교의 현장 이야기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 보고는 목사님들이 하셨지만 또 현장에 수고했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대신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이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1, 2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서 뿌렸던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는 심었고 물을 준 것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5년, 10년 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3월로 다가온 캠퍼스 전도에도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택한 주의 백성들이 푸른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은혜의 행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삼일교회 귀한 선명한 기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